에스라서 5장과 6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들의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큰돌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가 내줬소만 이름에 유브라데다는 정답한 청조 가뜨메와 사르보스네와 그들의 동반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년에서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많고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잘못 오셨습니다, 그죠? 예, 아주 이렇게 긴 구절에 예, 문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없도록. 예. 우리 축구 승리 기념 심야 말씀 사경회로 오늘 집에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 오늘 본문이 길지만요, 그 뭐 따로 떼기는 또 약간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제 앞 부분에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한 이야기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보면 유익합니다. 사실 이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보내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성전 건축이 이렇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막 이렇게 순식간에 될지 알았지만 사실 이제 십몇 년이 이렇게 정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늘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 1절에 나오는 5장 1절에 나오는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죠? 구약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하는데 그들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되짚어 봐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방해를 가장 할 것 같은 이 페르시아의 그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이 보니까 와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좀 조사하는 태도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누가 이렇게 건축하도록 허락을 해줬느냐 너희에게, 이런 식의 지금 말을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사실 그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갖다가 우리가 좀 풀어서 의역을 한 거죠.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께서 눈을 보고 있다는 거는 그죠, 그 일을 모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케어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자들의 말을 듣고 지금 그 당시의 왕이죠, 그죠? 예, 다리오 왕에게 이 조서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소수민족이 다시 돌아온다는 하는 자들이 지금 이상한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허락했느냐, 이거를 지금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끝부분을 보면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서 완공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큰 왕이 누굽니까? 예,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인데 지금 솔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서러움 같은 게 지금 묻어납니다. 그죠? 왜냐면 말해봐야 모르니까. 예. 지금 사실 예. 이 페르시아 왕들 이름은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솔로몬 하면 모르니까. 예.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제국의 사실상 그 로마 제국의 몇배 되는 그 영토를 다스린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약소 국가의 왕 이름을 알 수가 없죠. 한국 사람이면 세종대왕 모를 수 없거든요. 그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 자란 아이들도 압니다.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모를 수 있어요. 킹 세종 하면 그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 큰 왕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수 있겠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은 정확히 나오고 지금 바벨론에 뭐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의 이름은 나옵니다. 모두 알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뭐 다른 사람들이 모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압니까?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뭐 없습니다, 그죠? 예,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뭐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그 속에 이 지금 정치 역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소개할 때 이스라엘에 큰 왕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역사에 대한 성찰이 나옵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망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죠.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망했다. 성전이 망했다. 이게 어떤 성찰입니까? 정확한 성찰입니다. 그죠? 아주 정확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나라를 잃고 이렇게 됐을까? 성전이 부서졌을까? 자기들이 정확히 깨닫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므로. 역사에 대한, 이는 역사에 대한 그냥 단순한 성찰이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역사에 대한 뭐 경제학적 성찰, 뭐 역사에 대한 정치적 성찰, 역사에 대한 민족학적 성찰,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반드시 신학적인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이 지금 역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담겨 있잖아요. 이 민족에. 13절로 넘어가면요.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뒤에는 뭐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나오죠. 실제로 고레스가 우리 그첫 시간에 봤던 그 고레스 실린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영국 박물관에 가면 그 해석해 놓은 걸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레스 실린더에 보면 자기 자신을 바벨론 왕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점령했으니까. 그죠? 일본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으면 당연히 일왕은 조선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맥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 왕 고레스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은 뭐 앞부분의 반복입니다. 그죠? 앞에서 뭐 있었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마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계 선지자, 서가랴 선지자 했던 일이 성전 건축하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내셔갖고. 근데 지금 말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이 맥락을 보니까 지금까지 뭔가 건축을 해온 것 같은 분위기가 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마찰이 생기죠. 네. 아니 그럼 학계하고 서가랴 선지자는 이 건축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건축하라 명해가지고 이 건축을 하러 간 사람인데 이게 지금 보면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던 느낌이 풍기는데 이건 사실상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좀 영적인 해석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마음을 준비시키던 그러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건축물로 따지면은 지금은 올라간 건물이 없어요. 올라간 건물이 없는데 건축하여 오나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이 갑자기 건축되게 하지 않고 한 16년 지금 지체시키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또 건축하여 오는 과정 이로써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해라 합니다. 이들이 지금 고레스 왕을 팔아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 의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물 정각에서 조사해보라는 말은 당시에 우리처럼 뭐 무슨 문서를 확인하려면 클릭 몇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조사해보라는 거죠. 아마도 이 보물을 보관하는 방과 문서 보관하는 곳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언급한다는 것은 지금 이를 언급한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고레스 왕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이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사실상 가장 권위 있는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그 처음 세웠던 이 고레스 왕이. 실제로 그 고레스 왕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요즘은 사용 안 하지만 옛날 사람들 중에 사이러스, 맞죠? 영어로 이 고레스가 사이러스거든요. 예, 사이러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6장 2절에 보니까 이 문서 어디 있느냐? 막 찾다 보니까 결국 찾아냅니다. 그죠? 예. 그 어디서 찾나 하니까 그 문서 창고에 아주 쌓여 있던 거를 뒤져다 보니까 결국 찾아내냅니다. 앙메다 궁성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앙메다라고 하면은 그 페르시아 왕들이 여름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이 비교적 덜 더운 기후예요. 비교적 덜 덥다 이거지 뭐 안 덥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덜 더워서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결국 문서를 찾았습니다. 뭐 찾았으면 이거 일이 뭐 물거품 될 뻔했지요. 결국 찾았어요. 3절에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적어놨습니다. 그죠? 뭐 높이, 너비, 뭐 60규빗으로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기록관들이 이 높이와 너비까지 다 맞춰갖고 기록했던 그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죠? 사실 이렇게 상세한 내용,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은 4절에 보면은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다 해놨죠.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실 경비로 집행하는 부분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왕실에 돈이 나가는 곳들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니까 이게 돈까지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담하겠다라고 해놓았던 것을 문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곳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라. 예. 이제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 있자. 회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8절에 보니까 또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라 했냐니까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라고 말해놨습니다. 그 이 선왕 고레스 왕의 명령을 지금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발견되니까 고레스 왕의 말이 사실인 게 증명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시키죠. 그 당시 고레스 왕의 권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레스 캄비세스 다음에 다리오 왕이잖아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인데 이 3대 왕이 그 선왕의 이 말을 얼마나 이렇게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에 더하여 재물까지 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그런 상세한 이유가 나오지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 이런 재물, 경비들을 다 대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오지요. 이 사람은 잡신 다 믿는 신인 겁니다. 왕인 겁니다. 잡신. 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면서 그에 필요한 뭐 음식이나 이런 경비까지 다 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얘네들이 사실상 지금 거둬온 헌금도 지금 200억에서 한 3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동포들이 그 거둬줬던 거기다가 지금 필요한 거 다 맞죠. 지금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 형벌이 나오죠. 뭐 다리오 왕이 특별히 잔인했다거나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종문의 공통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지켜라 해놓고선 안 지키면 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법조문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지금 말하는 형벌은 아마 이 사람을 갖다가 기둥에다가 꽂아주는 그 잔인한 형벌인 것 같은데요. 사실 문서 변조죄에 비해서는 형벌이 잔인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변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일 수 있겠죠. 당시에는 아마 이런 변조가 더 쉬웠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사실상 뭐 홀로그램도 붙이고요. 뭐 이렇게 뭐 식별 번호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요즘 여전히 그 사문서 위조 이런 게 있죠. 뭐 중국에 막 부탁하면 뭐 학위증도 만들어 주고 가짜 뭐 성적표 가짜 뭐 졸업장도 만들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발도 많이 되죠. 어제 그 뉴스에서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그 10대들이 렌트카 빌려 가지고 막 운전하다가 네 명이 죽었던 사고를 들었습니다. 그 걔네들이 그 렌트카 빌릴 수 있었던 게 6만 원 주고 위조한 그 면허증을 구입해서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6만 원. 그거 주면 그래도 오늘날에도 그 까다로울 것 같은 그 면허를 위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에는 비교적 그 어려운 편인데 옛날에는 훨씬 쉬웠을 거 아니에요. 훨씬. 그러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자는 우리 동양에서는 황제라고 했죠. 그 황제가 칙서를 내리면 왕한테까지 가는 시간도 걸리고 왕이 황제에게 답신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문서의 변개 가능성이 무궁무진했던 겁니다. 아, 이에 대해 강렬하게 지금 그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둥 꼬챙이에다가 꽂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13절부터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기대했던 그 성전이 드디어 끝나는 것을 볼수 있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고 합니다. 완공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역사적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이 당시만 해도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만 거슬러 가도요. 사실 이앞 성경의 앞부분, 그 부분, 성경의 이보다 더 앞에 부분은 이 연도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딱딱 들어맞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다른데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사실 연도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정확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따지면 주전 515년입니다. 성전 해파가 586년이거든요. 그럼 정확히 72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된 셈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몇년 예언했습니까? 70년이죠. 예, 70년. 우리 그 숫자가 정확히 안 맞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 2년 어디다 빼먹으셨나? 그죠? 예. 어림스일 수 있습니다. 예, 어림스일 수 있어요. 이걸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우리도 잘 알겠지만 뭐 12개, 7, 뭐 3, 뭐 14만 얼마 얼마, 뭐 666, 뭐 이런 숫자가 다 나오지만 사실 그런 숫자도 다 의미적인 숫자지 뭐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확히 회파된 날짜와 완공된 날짜의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철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 철거 시작된 날짜하고요, 완전히 철거된 날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막 벽 무너뜨리고 철거하다가 중간에 또 뭐 반대 부딪히면 한두 달또 지지부진했다가 또 다시 재개했다가 막 그렇게 되잖아요. 완공도 마찬가지죠. 뭐 아파트 완공됐다 해서 완공일 이때 뭐 바로 입주 시작합니까? 아니죠. 그죠? 예, 아닙니다. 준공검사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하는 시기도 저마다 각각 다릅니다. 에스라서 시작하면서 우리 말했죠.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한테 지금 과거가 역사가 돼가지고 어떤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진 것이지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확한 포인트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단 중에 구원파 있습니다. 이런 거 아마 런던에도 지금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파들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너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이 질문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모르거든요. 예.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알려야 돼요. 치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주변에 혹시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언제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언제? 기억 못하지요. 결혼기념일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어째 삽니까? 우리가 그때 하지만 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순간들을 기억하잖아요. 이 파노라마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자 이래서 됩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래 말하다가 보더라고요. 정신 차리보니 와 당신하고 결혼해갖고 살고 있더라. 그 결심했던 순간도 없었다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순간을 정확히 콕 집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언제 첫째를 놓기로 결심했냐, 내가 언제 둘째 놓기로 결심했냐, 그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년 뒤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딱 5년 뒤 그러면은 2023년 6월 27일 뭐 9시 3분 한 저 시계로 한 8초쯤 되는 순간 하나님 딱 응답해 주시면 5년 뒤에 딱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2초 늦으면 안 돼요? 10초 늦으면 안 됩니까? 아, 초단위는 괜찮습니까? 1분 늦으면 안 됩니까? 분단위는 괜찮으면 그럼 1시간 늦으면 안 됩니까? 하루 늦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2023년 그러면 7월에 응답하면 뭐 딱 하나님 5년하고 1개월 지나셨네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약속하실 때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초 단위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가 인생을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살아갑니까? 내일 저녁에 외식하자 하면 대충 내일 저녁에 뭐 배고플 때 시간 맞춰갖고 서로 좀 다 모이는 시간에 만나가지고 뭐 일찍 나가면 뭐 6시 되는 거고 뭐 늦게 나가면 밤 9시라도 나가는 거 그런 거지요. 여기서 그러니까 70년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1년이 모자라니 뭐 1년, 2년이 더 걸렸니. 실제 역사 속의 시간은 70년보다 1, 2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계산하면 몇 년 지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작 몇 달 차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분 뒤에 만나자 하면 대충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물 한번 마시고 나서 다시 만나자 이 소리 아닙니까? 이 뭐 10분 뒤에 만나자는 것이 뭐 100m 선수처럼 딱 10초 단위로 뭐 10초 땡땡 이때 만나자 이런 것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70년 말씀하셨는데 왜 1년 이상 차이가 나냐 이런 논쟁이 휘말리는 순간 우리가 초점을 잃게 됩니다.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평생 바쳐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이 이 고작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날짜 딱 맞출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익이 있을까 싶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뭐 해가 이렇게 그 막 그 엘리한테 막 이렇게 뒤로 하루가 막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 막 반나절 시간이 지나고 이런 것들 막 계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좀 그 의미 없는 작업입니다. 16절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전환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4장 7절부터 지금 아람어로 기록됐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16절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바뀝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말 한국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 똑같지만은 이 성경 지금 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바뀝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갑자기 아람어로 바뀌었던 이유는 당시 공용어가 영어와 같이 아람어였다고 했죠. 그래서 왕에게 공문서를 썼을 때는 아람어로 썼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아람어로 바꿨다 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지금 히브리어로 된 그 기록 그 역사 문서를 갖고 지금 에스라서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당시에 기록되어 있었을 리가 없는데 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지금 4장 7절부터는 아람어로 바꿔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히브리어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리고 성전 봉헌하는 장면이 6장 13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요. 시작돼서 17절부터 이제 그 봉헌식의 구체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17절에 특별히 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 드렸던 이 장면이 나오는데 소 100마리, 그죠?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등등 엄청난 재물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엄청나죠? 이 정도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에 가축 돌보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 재물을 갖다가 일시에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걸 뭐 나눠 먹자. 야, 오늘 소가 100마리고 양이 200마리고 어린 양이 400마리네. 이거 다 죽여갖고 오늘 하루 만에 잔치하자. 이게 이 말입니다. 하루 만에 우리가 다 죽인다는 이 말이지 이걸 뭐 나눠가지고 뭐 제사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은 실제로 도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축하는 사람. 이 하루 종일 그 짐승 도축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백 마리 피를 흘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작은 건데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조금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8장 보면은 오늘 본문을 손에 끼워놓고요. 열왕기상 8장 6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527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4절까지 세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양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그럼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가 되죠, 그죠? 예,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2만 마리 막 단위가 지금 다르죠. 그걸 갖다가 막 하루 종일 도축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 그죠? 성전에 있던 제단이 작아가지고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답니다. 이 짐승 잡으면 짐승의 기름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기름이 막 다 그 제단에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노인들의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그 노인들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죠? 예, 노인들이 아 왜 이렇게 그래도 2-300억 되는 돈도 사실 많은데 그 돈으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닦으려고 하는데 대성통곡을 했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이거 화려했거든요. 아, 대단했습니다. 이거 뭐 짐승이 지금 2만 마리 막 상상이 갑니까? 그러나 사실 지금은 나라 망한 상황이잖아요. 솔로몬 때는 융성했던 다윗 왕의 그 역사를 이어받아가지고 융성했을 때고 지금 나라 완전히 쫄딱 망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 나라가 없는 상황인데 뭐 그 와중에 이렇게 예배를 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상황이죠. 우린 사실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 예배도 못 드렸던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강제로 교회 문 막 잠가버리고 문 닫아놓고 그 밖에다가 막 기름 뿌리고 불 질러갖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잔혹한 일들을 벌였던 그 시절이 일제강점기 시기대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와, 예배할 수 있다 이런 기쁨 참 감격이 흘러넘치는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2절은요 6장 전체 성전 건축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끝구절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정말 참 이 마지막에 관점이 탁 못을 박고 있습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스라서의 관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성전을 다시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3대째 되는 왕 다리오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셨습니다. 돈도요 이방인의 돈을 사용하셨습니다. 정부 돈이죠. 얼마나 기막힌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를 우연으로 봅니다. 그죠? 당장에 가가지고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이런 말,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냥 고레스 왕은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계산관계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생각합니다. 그게 현대 정치학의 관점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영국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 고레스의 실린들을 보면서 그냥 역사 공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달라요. 고레스 왕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까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들 그 팩트 말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껍데기만 보는 순간요 그 한 사람은 그냥 바벨론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봐야지. 누구나 트럼프 대통령 일하는 거 보지요. 김정은이 일하는 거 보지요. 누구나 보는 것만 이야기하면 그게 성도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의 관점을 가져야죠.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세계사 교과서에는요. 고레스 왕의 자비와 관대함만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왜 이 역사상 그 위대했던 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 그의 정책에는 자비함이 있었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관대함이 있었고. 성도들은 에스라의 관점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사용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신 일을 찬송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늘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다 보니 내가 일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언론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며 그 관점을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의 관점을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의 관점을 가지기 원합니다.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일하시는 주님 쉬지 않고 성실히 일하시는 그 손길을 찬양하며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일들을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